제3회 실전 모의고사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두 사람의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뭐 저런 녀석이 다 있어? 아니, 애비가 듣기 싫은 소리 좀 했다고 저렇게 문을 닫고 나가? 원 퍼리장머리하고는
내버려 두세요. 저도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제 뜻대로 일은 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겠죠.
아무리 그래도 부모 앞에서 저런 식의 행동을 보여도 된다는 거요? 자기 기분이 아무리 상해도 그렇지 도대체 예의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으니 원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있나요? 쟤도 속마음으로는 당신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러는 것일 테죠. 그리고 예의란 게 뭐예요? 형식보다 진심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아니, 제 속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이요? 그리고 아무리 마음이 곱고 바르면 뭐해? 상대방이 그걸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불쾌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예의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노릇이지.
요즘 젊은 애들의 감정 표현 방식이 다 그렇잖아요. 당신이 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오. 도대체 예의란 게 뭐요? 개인의 개성보다는 타인의 인격을 고려해서 조금은 거추장스럽더라도 누구나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규범화된 행동이나 관습화된 표현 방식 아니겠소?
2번 이번에는 토론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청소년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청소년 문화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 문화가 지나치게 대중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청소년 문화도 상업주의에 물들어 저속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따라서 저는 대중문화의 역량에서 벗어나 순수 예술이나 문화를 지향하는 것만이 우리 청소년 문화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발표한 친구는 마치 대중문화는 모두 저속한 것들이고 뭔가 고상하고 순수한 문화가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선입견이 우리의 청소년 문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바탕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중문화는 무조건 저속하고 이것에 영향을 받은 청소년 문화도 당연히 저속하다는 식으로 여기다 보니 청소년 문화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는 성급하고 감정적인 단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문화를 실제로 체험하거나 진솔하게 느껴보지도 않고 말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제가 선입견에 사로잡힌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우리 청소년 문화가 상업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얼마나 청소년 문화에 대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참여를 해왔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그럼 대체 청소년 문화에 대해 얼마나 잘 아십니까?
잠깐만요. 아무래도 이런 상태로는 더 이상의 토론이 무의미해질 것 같군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3번 이번에는 시 한 편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동지딸에도 날씨가 며칠 푸근하면 철없는 개나리는 노란 얼굴 내민다. 봄이 오면 꽃샘추위 아랑곳 없이 진달래는 곳곳에 소담스럽게 피어난다. 피어나는 꽃의 마음을 가냘프다고 억누를 수 있느냐. 어두운 땅 속으로 뻗어나가는 뿌리의 힘을 보이지 않는다고 업신여길 수 있느냐. 땅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하늘로 피어오르는 꿈을
드높은 가지 끝에 품은 나무처럼 젊은이들도 힘차게 위로 솟아오르고 조용히 아래로 깊어지며 밝고 넓게 퍼져나가기를, 그러나 행여 잊지 말기를, 아무리 높다란 나뭇가지 끝에서 저 들판 너머를 볼 수 있어도 뿌리는 언제나 땅 속에 있고 지하수가 수액이 되어 남모르게 줄기 속을 흐르지 않으면 바람결에 멀리 향냄새 풍기는 아카시아도 라일락도 절대로 피어날 수 없음을. 4번과 5번, 다음은 대담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원의 화성에 대해 두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 박사님께서 건축학적 측면에서 화성의 특징을 말씀해 주시죠.
화성은 조선 후기 우리 건축의 근대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건축물입니다. 화성은 그전의 것들과는 달리 성의 중간 부분을 오목하게 만들고 아랫부분을 돌계단처럼 지어서 역학적으로 볼 때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구조 역학적 측면에서 안정성을 지녔다고 해서 근대성을 지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축 당시의 시공기술과 건설기계 중에는 새롭게 창안된 것들이 많습니다. 기초를 다질 때는 땅을 파고 바닥을 다진 다음 물을 조금씩 뿌려가면서 모래와 잔자갈을 깔고 그 위에 부드러운 흙을 깔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도로 포장 방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때 벽돌이 새롭게 이용된 점도 두드러진 특징이지요. 그리고 경사지를 쉽게 오르내릴 수 있게 유형차라는 새로운 수레가 창안되고 거중기를 고안하여 사용했습니다.
화성에는 근대적 건축기술 발전의 성과가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군요. 이번에는 강 교수님께서 역사학적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죠.
1796년에 화성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화성 성역의 궤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분량이 무려 640장에 달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책이군요. 640장이라면 내용도 상당히 자세할 텐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공사를 진행하며 오간 공문서와 왕의 명령, 어전회의 기록, 상량문, 노동자의 임금 규정 등이 소상히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부분이 그림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림상의 정확한 묘사는 오늘날의 사진을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이 책의 설명 덕분에 성의 훼손된 부분을 쉽게 복원할 수 있었을 정도니까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남아있는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정부, 시민단체, 국민 개개인의 노력과 의식의 변화일 것입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